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천국 소망 가진 자가 되게 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1장 말씀, 베냐민 지파의 회복,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지요. 사사기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는 두 가지의 그런 예를 들듯이 사사시대의 12명의 사사들의 역사를 다 기록한 후에 끝에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뭐였던가요? 예,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예, 단 지파 미가의 집에 우상 숭배하던 것이 단 지파로 가서 단 지파가 우상 숭배한 내용, 우상 숭배가 한 예고 또 다른 한 예는 기브아 사람들의 음행의 문제인데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또 베냐민 지파의 음행의 문제, 두 가지가 마치 예를 들듯이 말했는데 그것은 사사시대의 한 특징이었고 또 사사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두 죄악입니다. 인류의 죄악, 죄가 많, 십계명을 어기는 게 다 죄지만은 많은 죄 가운데 대표적인 죄를 꼽으라면 그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그것은 영적인 음행이라고도 말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의 가치를 두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는 진짜 내가 헛된 수고를 했구나,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헛수고를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보배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도 주시는 하나님,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예비하시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다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보화와 같은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 또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땅에 썩어질 헛된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후회가 막심하죠. 인생이 이런 줄 알았나, 이렇게 허무한 줄 알았으면 이렇게 100년 사나 10년 사나 20년 사나 똑같은데 허무한 존재로 끝나고 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죄 문제 해결이 없으니까 두렵고 공포스러운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또 부도덕한 그런 삶, 인간의 도덕성의 문제에서 대표적인 것은 음행의 죄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제7계명 바르게 행치 못하고 음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표현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기적을 구하나 너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 예가 그렇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음행을 그들이 징벌하기 위해서 지난 20장에 전쟁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만 명이나 죽었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100명을 다 죽여서 지파가 다 없어지듯이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만 거의 피해서 림몬 바위에서 그들이 숨어서 몇 개월을 지내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것을 20장에서 말했는데, 이제 21장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 지파가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다 이제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600명이고 또 그들은 맹세하기를 우리의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결혼도 못하게 생겼고 그래서 자녀도 이제 출산할 수 없으니 지파가 진짜 다 없어져 버리게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면서 이제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면 좋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미스바는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모였던 곳이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맹세를 하기를, 그러니까 이전에 전쟁하기 전에 맹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베델에 당시에 성의 법궤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 통곡하여 가로되, 그것은 그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죽고 600명만 남았고 하니 대성 통곡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잊으러졌나이까, 다 없어지니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일찍이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을 상징하는 뜻이 있고 화목제는 속죄와 교제를 상징하는, 교제의 회복을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속죄의 은혜를 구한 것이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4만 명이나 죽고 또 우리가 죄가 많아서 베냐민 지파를 미리 우리가 잘 단속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다 없어지는 지경이 됐으니 왜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와 속죄의 은혜를 구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과 바른 교통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이런 것이 이제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의 그런 의미라고 보입니다. 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그때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저 베냐민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베냐민과 일전 싸움이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곳에 나오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면 그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모두들이 하나같이 다 모였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자,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이제 600명밖에 없고 맹세를 해서 딸들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우리 이스라엘 지파의 회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8절에서 봅시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아, 마침 그때 올라오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것은 요단 동쪽에 있는 곳이죠. 길르앗 땅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 사람들을 맹세한 대로 다 죽여야 되잖아요. 맹세를 했으니까 맹세는 그대로 지켜야지. 그래서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아, 참 무섭습니다. 맹세를 했으니까 다 가서 죽이라. 예, 다 장정들을 다 죽이고 또 여인들도 죽이고 남자아이들도 다 죽이고 다 죽여라. 맹세를 그렇게 했거든요. 다 죽여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했더니, 그래서 남자와 남자를, 모든 남자니까 어른이나 또 아이들이나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잠을 잔 여자들, 성인 여자들이죠, 여자들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하고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그것이 다행이었다는 말이죠. 지금 600명의 베냐민 그 사람들을 결혼을 시켜서 그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처녀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맹세를 해서 아무도 주지 않기로 했으니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그 미스바 때 맹세할 때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가서 다 죽이고 여자들을 보니까 400명이 그래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 400명은 베냐민 사람들과 하나씩 짝을 지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실로에 그들이 진을 진영이 있었는데 그리로 끌어왔다.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쪽이니까 거기에서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으로 그 여자들 400명을 다 그렇게 다 사실은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처녀들 400명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13절 계속 봅시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제 베냐민 자손들을 용서할 때가 됐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은 이제 영영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니까 가서 이제 그만큼 징벌을 해서 2만 5천 100명이나 다 죽고 600명만 남았으니 징벌을 받아도 심히 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평화하자, 나와라. 이제 너희들 다시 다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가 처녀들 400명을 준비했으니까 나와라,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200명이나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래도 아직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워요. 400명만 겨우 결혼하는 상대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얻은 게 다행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가정을 안 이루면 결국은 지파가 없어지잖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때가 있고 그때에 결혼해서 자녀 출산을 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인구 절벽이라 우리나라처럼 드디어 우리나라 인구가 꺾어졌다.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이제는 꺾어져서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신문에 본 적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꺾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이죠. 앞으로 걱정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죠. 나라에 이제 인력들이 부족하고 지금도 뭐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넘게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일할 인력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보이니까 걱정이 많죠. 또 누가 세금 내서 전부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전부 타먹을 그런 복지나 이런 타먹을 일들이 많고 그렇게 많은데 누가 세금 내서 그걸 다 그분들을 대접할 것입니까? 걱정이 참 많죠. 인구가 많아야 일할 인력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 모두들이 결혼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미루지만은 그러나 옛날을 생각하면 진짜 옛날은 더 어려운 때라도 그래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유지되어 온 점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튼 400명을 이제 그들이 결혼시키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16절 계속 읽어봅시다.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200명을 어떻게 할까 그 말이죠.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했으니까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잘못한 베냐민 형제들을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은 했지만 잘못해서 전쟁에서 2만 5천 100명을 다 죽이니까 아예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600명이 도망가서 못 죽인 것뿐이지 다 죽일 정도로 징벌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또 생각하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저들을 용서하고 그래도 한 지파가 없어지진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마음을 갖는 거죠. 긍휼의 마음,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지금 한 방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방책은 베냐민의 지금 200명 아직 결혼하지 못한 200명의 총각들이 200명의 그 젊은이들이 가서 실로의 절기 때 포도원에 숨어서 딱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그 여자들이 다 많이들 그 절기에 춤을 추기 위해서 나와서 춤을 추는데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참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저주하면서 맹세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라도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살려보려고 그런 특이한 그런 말을 했어요. 여성들이 보면은 너무 좀 안 됐지만은 그러나 여성들도 그렇게라도 또 결혼해서 또 가정을 잘 이루게 된다면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베냐민 땅으로 그들이 다 돌아가서 살게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우리 딸을 막 그런 식으로 포로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강제 결혼시키고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면은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천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혹은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아마 원문의 뜻은 그런 것 같은데 옛날 영어 성경의 표현은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딸들을 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아내로 주어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겨우 200명을 거기서 다 찾아서 600명의 젊은 총각들이 결혼을 하게 됐다. 베냐민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중건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지만은 그 시대에 이렇게 해서 한 지파가 겨우 다 없어지는 것을 막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을 증거하는 한 그 표현이죠. 앞에서도 언제 나왔고 여기에 맨 사사기 맨 마지막에 또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야 마땅하지만은 사사시대는 그렇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시대 경건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규칙으로 법칙으로 생각하고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각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니까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다 제각각이 제각각 사사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대랑 비슷하죠. 다 상대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각각이라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다 각각 다르게 사는 혼란스러운 시대와 같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우선 맹세를 지켰다. 그걸 우리 하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죽인다 맹세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 다 죽이고 남자를 낳은 여자들도 다 죽이고 처녀들만 400명 거기에 살려서 실로로 데려왔다. 그런 내용 있고 또 그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그것도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맹세를 어기고 아유 저 베냐민 지파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 맹세를 했지만 할 수 없다. 딸 줘야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맹세를 그렇게 꺾을 수 없고 맹세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맹세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의 처녀들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실로에서 무도회 할 때 절기 때 무도하는 여자들을 가서 강제로라도 200명 너희가 하나 한 사람씩 데려가라 그렇게 해서 부득이 그런 일들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부득이하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맹세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지 않고 참말을 하겠느냐, 그것이 정말 참말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말이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노하시고 그에게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맹세가 무서운 것입니다. 맹세할 수 있느냐? 네,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맹세를, 맹세라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맹세한 대로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였고, 맹세한 대로 자기 딸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맹세를 지켰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오늘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압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맹세를 지키고, 맹세할 때 하는 것도 조심하게 해야 되지만, 맹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진, 약속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그것은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세례서약, 서약이라고 말하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결혼서약이라는 것이죠. 결혼식할 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당신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겠습니까? 질문할 때 예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임직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숙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대답하는 것은 엄숙한 일인,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또 인정하는 자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 첫 번째 교훈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그 지파가 잘못해서 징벌하였지만 내전을 해서 2만 5천 1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를 죽였어요. 2만 5천 100명 다 죽였어요. 600명 도망간 사람 빼놓고 다 죽이는 정도니까 얼마나 징벌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악하다. 너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다 내어놓아라. 그 음행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자들을 내어놔, 우리가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내어놓을 수 없다고,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형시킬 만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랑 싸울 거라고, 베냐민 사람들이 싸움을 오히려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이 집단 강간을 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그것도 동성애를 그들이 원하고 집단 강간을 해서 그 레위인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처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징벌한 것이 전 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100명을 그러면 충분히 징벌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 이런 징벌은 하지만 그건 공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베냐민 지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공의와 긍휼의 두 면이 있어요. 긍휼을 너무 강조하면, 긍휼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겨요. 죄를 갖다 또 죄 짓고 내가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쉽게 짓고 쉽게 그냥 왜 고백만 하면 용서받을 줄 아는, 이것도 참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지 않아요. 죄를 지어보십시오.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죄를 지어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벌은 매우 무섭습니다. 징벌을 몇 번 받으면 사람이 폐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지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다른 한편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죄 짓는 우리의 형제 연약한 형제를 볼 때 저 죄 지었다가 죄 지어서 벌 받았네 벌 받았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긍휼의 지심 긍휼한 마음 죄는 우리가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가 회개하고 바른 사람 되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양면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의의 감, 공의감도 있어야 되고 정의로운 감, 감정, 도덕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긍휼 지심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죽어서 예, 저 골로 가고 저 다 이미 공동묘지로 갔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깨닫고 긍휼지심을 가져야 된다. 그 교훈입니다. 아빠에 대한 긍휼지심을 가져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베냐민이 회복될고 걱정이다. 에이 몰라 몰라 그 무슨 그들이 망하든지 없어지든지 내가 알 바가 뭐야 그렇게 하질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예? 그래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치고 처녀들을 좀 확보해보자. 400명 확보했고 어떻게 200명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실로의 그 절기 때 그 무도하는 그 여자들 그 200명이라도 그들이 취하여 가게 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렇게 그들이 그런 부득이한 왕의 방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건 긍휼지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긍휼히 여기는 그 악한 자들이지만은 예, 미워서 너희들 때문에 이 우리가 4만 명도 죽었고 너희 지파 2만 5천백 명 죽고 이게 뭐냐 너희들 600명도 다 죽여버린다 그러질 않고 그들이 진노해서 징벌도 하지만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이 마음 양면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셋째 또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다. 25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죠. 이것이 매우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옛날에는 십계명이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규범입니다. 그 계명대로 믿고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황보호한 유일의 규칙입니다. 이것이 목사나 장로들이 또 우리가 임직사회 갈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그대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황보호한 유일의 규칙임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임직사역의 처음 질문입니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들의 신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초시 기본 신조입니다. 개혁교회는 바로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천주교회가 성경대로 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교회를 위주로 교황 위주로 갔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그런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들의 기본신조입니다.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 계명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기준이라. 각각 자기의 좋은 대로 사는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사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런 기준이 없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다 살아서 예, 그래서 다양성만 거기에 있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통일성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 신앙, 성경적 교리사상, 성경적 생활교훈의 실천 그것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규칙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맹세를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였고 또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징벌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도 깨닫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이여 자기의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